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이 목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3절 상황은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 성체에 감금을 합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나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그 종 역할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시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처럼 큰 자가 없다라고 했는 이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준비 사역을 한 자신이 옥에 갇혀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이렇게 옥에 갇히는 불의가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갇혀있는 것이 잠정적으로 진행되다가 끝나고 상황이 반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 내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잘못 내가 소개한 것입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 있는 구절의 인용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눌린 사람, 묶인 사람, 속박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분이시며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되었고 내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어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에 6절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세례 요한도 실족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30년 이상의 삶을 헌신했던 그가 메시와 관련하여 넘어질 수 있는 데까지 갔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는요, 미끼가 있는 덫에 걸려들다 이런 뜻이에요. 스칸달리조. 이 동사를 잠시 한번 여러분이 그 뇌리에 넣어두세요. 그 명사는 이 실족이라는 명사는 스칸달론이래요. 스칸달론. 영어에 뭐 어디 다른 생각 연관이 안 돼요? 스캔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캔들은 덫에 걸려 넘어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여 덫에 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긴 상태로 많이 시간이 지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망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불임인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받고 임신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동일하게 아기를 못 가지고 어떻게 이 불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다른 부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몇 개월 지나서 앞에 그 부부가 기도를 받고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는 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이 부부 사이이든지 자녀 사이이든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스칸다됐죠. 덫에 걸리기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역사심이 보이고 그 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하셔서 참 선하시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영적 은사가 크게 드러나는 일을 보면서 나는 왜 못 받지? 제가 처음에 한 2년 동안 방언을 달라고 간구할 때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뭐 그렇게 선하게 여기지지 않는 사람들도 툭툭툭 방언을 다 받는데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못 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박탈감이 커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에 있는 두 인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두 인물 보면서 실족한 데까지 갔다가 실족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발견한 내 성경 사건을 추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세계를 우리가 고스란히 느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제 궤도에 올라왔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열왕기 상 5장에 나타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부분적인 것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피워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실적으로 큰 손실을 당할 뻔했던 네 가지 사례. 첫 번째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과 그때 사이 북쪽 이스라엘 관계는요, 아람이란 나라가 훨씬 커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때 당시는 분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중국,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를 보는 조선의 국왕의 의식 정도 그렇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군사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를 잡아갔던가 봐요. 근데 그 여자아이를 나병 환자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숨기게 합니다. 이 몸종이 여기서 숨기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주인님 이 나병 아주 집에서 그 일을 보니까 몸을 벗었을 때 그 흉측한 그런 모습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다가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주인에게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총애하는 그 장군의 요청을 수락하여 오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은 10달란트 대단할까요? 대단합니다. 은 320kg 와 은 금 6,000개 선지자 만나러 가는데 왕이 이렇게 어레인지해요. 은 320kg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가 이러면 그의 나병을 고쳐주도록 해라.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저들이 분명 외교적인 올무를 걸어서 전쟁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90절에는 나아만이 말들과 뱀거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선지자의 집에 당도합니다. 선지자가 그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무슨 뜻입니까? 종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달하게 해요. 직접 그를 대면해서 선물도 받고 대단한 어떤 그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내용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 끝이.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11절 12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실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내가 정해놓았을 때 덫에 걸립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부위, 지금 내 피부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위의 손을 옮겨가면서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그 북쪽에 있는 강이에요. 아람의 지역에 속한 아름다운 강들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이게 나만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아삽이란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수석 악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디렉터, 영적 지도자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이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1, 2,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유는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식하여 의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고 추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안 되는 것도 보면서 이러한 주님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 주위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즉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죽을 때에도 이렇게 객사를 한다든지 좀 처참하게 죽어줘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죽을 때도 편한 가운데 죽고 그것도 그 힘이 강건하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고기를 많이 드셨길래 그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풀리지가 않는데 이 악인인데 말이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계획하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둔다. 입을 하늘에 둔다.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될 그 말까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 도다. 사람들 사이에 이간도 하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말도 하고 험한 말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말을 내뱉고 12-13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토록 주님 앞에 청결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람?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적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실족의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치면서요 마음의 격통을 느낍니다. 말하지 못하는 누구와 상의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동일하게 아삽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0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요? 56절 57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스칸달했죠. 덫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술 더 떠서 지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다면 실족이 되었다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못 감당하겠지. 62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능력의 그 모습을 보고 일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정도에 되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패배한 것처럼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를 감당하겠느냐 이 말이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독거려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왜 하시지 않았을까? 떠나가는 것을 방치한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리더가 되시는 그분과 동일한 분일까요? 분명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않는 그 사람, 어찌 보면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했는데 그분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게 돼요. 네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유다 땅에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사역하는가 하면 아마도 갈릴리 지역, 멀어 며칠 걸리는 곳에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이 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 정도로 주님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약 7일을 어디서 보내신지 아세요? 5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항상 주무시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처럼 한 3-4km밖에 안 돼요. 그 떨어진 거리가. 사랑하는 자였어요. 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것은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이들을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사랑한다며 이들을 아낀다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과 저녁을 보낼 만큼 이 땅에서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6절,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사랑하시는 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두는 것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좋아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빠 사랑하셨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32절 마리아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이제 그제서야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제 이 네 사람들 어떻게 그 엔딩이 끝나는지 우리 추적해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에게 가보십시다. 열왕기 하 5장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끝났었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우리 영혼이 실족할 즈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실족을 부추기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고 실족하지 말라고 붙들어주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에요. 이 원리를 꼭 아시고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도록 이끄시는 사람이 있고 실족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 나만이 정신이 듭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만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언급하시는 이방 사람들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방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때 당시 나병 환자가 많았대요. 근데 이방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나만을 주님 나라에서 보게 될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 신학적인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저는 그 가능성에 열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군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의 그 선물을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에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의 양해를 구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 하나는 내가 노새 두 마리에 실어갈 수 있는 흙을 퍼다가 제가 살고 있는 아람 땅까지 그래서 우리 집 정원에 그 흙을 펼쳐놓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그 흙 위에서 살아계신 당신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의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해야 될 때 최고 장군인 저의 몸을 의탁해서 늙은 몸이 이렇게 앞에서 숙일 때 동일하게 저도 함께 이 왕과 함께 몸을 숙일 수밖에 없는데 림몬 신에게 제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 줄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 전체를 거절할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해피엔딩입니다. 두 번째 아삽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보죠.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세상 성공이 끝이 아니구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공의 실상을 압니다.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하나님 시각이 아닌 시각으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던 내 마음이 짐승의 우매무지함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마음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보다 훨씬 삶이 풍요로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시편 73편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늘 옳습니다. 영원 가운데서 복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를 가까이 해서 추구하는 이것이 복되다고요. 제자들 모습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다니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향해서 돌아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가렸느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와, 정말 예수님 담대하세요. 너희도 가르느냐? 지금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한 제자들의 결국은 열두 사도들의 결국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을 취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신앙 경주가 끝나지 않는 상태예요. 현재 진행적이고 미래에 도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초청을 실족한 가운데 떠난 많은 제자들과는 달리 완주한 결과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이름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 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어깨를 헌모하고 이 명예를 내 마음이 갈망해요. 예외 없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신 그분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 강렬해요. 우리 지금 현재 뉴질랜드 수상 이름 아시죠? 예, 무슨 열쇠인가 그래요. 근데 앞에 분이 여자분이었죠. 헬렌 클락이라고. 그분 세 번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97년에서 99년까지 한 분이 있어요. 20년도 안 지났는데 그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아, 목사님, 우리는 키가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2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프라임 미니스터 같으면 존귀한 이름이거든요. 2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니 시플리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따른 실족 하지 아니하고 실족의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그 경주를 완주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초청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실족의 근거를 다 치워놓으시고 안전한 거리로만 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허용하시면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이 부름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사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냐. 믿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해 놓은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박스 안에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에게는 벌써 냄새가 나면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공급이 있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치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냐. 43,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실족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나의 삶 다루심에 힘들 때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우면 성경을 펴세요.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세요. 아삽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는 그 목소리를 내는 교제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선한 손으로 인도해 오셨던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오늘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상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실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 방식과 성품과 속성과 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실족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신데 내 관점대로 내가 가진 이해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자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에 대한 오해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도 뒤흔들 뻔한 것임을 알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